끝나자마자 좀 누가 좀 갈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밝고 빛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 빛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 크게 울려 주님께서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프론티어의 정신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지난주 동일한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Acts chapter 6 verse 1 through 3.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아멘.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자, 다 같이 대답해 봅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되어 칭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잡아 쓰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 여러분 충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시 이쪽은 성령 이쪽은 지혜. 시작.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재직들, 칭찬 듣는 아버지, 어머니, 칭찬 듣는 직장인, 칭찬 듣는 사업의 오너, 그리고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 준비되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고 바로 알아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어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계속 연중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래서 그 결과로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 잡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해서 사회 안 믿는 자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우리 같은 교우들에게 참 감화감동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그래서 칭찬이 있는 삶이 되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노라 하는 그런 은혜의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자 그런 멋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표어로 삼았고 그래서 주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표어 아래 오늘의 연초부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서로 나누었고요. 또 그래서 동시에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도 이어서 어찌 해야 참으로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가를 연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예. 신약에 보면 분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혜로움이란 말과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자가 지혜롭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로마 정부가 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지하 동굴이나 또 지하 무덤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스파이를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고를 잘 듣고 다음에 모이는 예배 장소에 습격을 해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책임자들이 특별히 누가 스파인지를 분별해내야 되는 책임이 생긴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딱 봐도 저건 스파이다 해서 스파이가 들어온 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날은 거짓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 앞에 삼거리에서 다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해놓고는 뒤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삼거리가 아니고 사거리야. 그렇게 해서 로마 정부가 보낸 그 스파이들을 이렇게 따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분별하는 참이 아닌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어떤 그런 분별하는 그 어떤 열정과 노력과 그 예민함과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이런 것을 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또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지혜에 대한 그 뜻이 그 사용이나 그 모든 그 맥락에서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지 영적으로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무진장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요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을 시간이 되는데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혜가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람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조금 전한 것 같습니다만 누구를 아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해진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중년 부부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아내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렸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그 보면서 딱 그 채널을 멈췄냐면 100점짜리 남편이 되는 법 여기에서 아내가 채널을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그 동년배 남성이 나와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100점짜리 남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이프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당신이 저 반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그랬을까요? 한국 남편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채널 돌려 이러죠. 나한텐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좋은 남편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아 채널 돌리라고 남편이 막 채근을 합니다. 그래 부인이 입술을 삐죽삐죽하면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저 왼수 막 이러고 막 꿍얼거리고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만 스톱 이러더니 갑자기 비디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100점짜리 남편이 되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드디어 내 남편이 뉘우치고 이 프로그램을 두고두고 보면서 100점짜리 남편이 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 코맹맹이 송이로 물어봅니다. 여봉 왜 이걸 녹화해용 하고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남편 왈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녹화해가지고 우리 사위 보여주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참 잘 알아요. 그죠? 대통령 이하 그 장관들로부터 해서 유명인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단점. 우리가 자고 새면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각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사위가 그 딸한테 잘하는 거 좋겠죠. 근데 자기는 지금 사위하고 살아요? 딸하고 살아요? 아니면 자기 아내하고 살아요? 그렇죠. 자기가 현재 아내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깨달았다면 아마 금방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고 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는 참 말을 많이 해요. 대통령은 어떻고 장관은 어떻고 뭐 목사는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이웃집 아무개는 어떻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멍멍이가 어떻고 날아가는 새가 어떻고 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기가 막힙니다만서도 과연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풀이 죽은 아들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풀이 죽을까? 그래서 아이를 다그쳐갖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지.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냥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킨 친구들도 밉지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선생님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돕겠다고, 야, 니네 학교 전화번호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버지가 누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무개 초등학교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서 콕콕 치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 중학생이야. 그 학교가 어떻고 그 선생님이 어떻고 막 비판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아들이 초등학교 학생인지 중학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멘터리 스쿨에 다니는지 미들 스쿨에 다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제가 메리지 카운셀링이라는 클래스를 들었다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이 부부 카운셀링이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부 간에 서로 말로써 상처를 준대요. 근데 그걸 서로 모른다는 거죠.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말 잘하는 거라고 배려 있게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그것을 보게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다들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말하느냐고, 내가 저렇게 상처되게 말하더냐고, 내가 저런 말을 쓰더냐고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좀 사람들 만나면서 아유 아무개가 그래 이런 일로 하루를 소일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연구해서 개선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명과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오해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을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간 인생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받은 그런 예들을 들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어요. 왜 오해했다고요? 아 거기 가면 더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하고 이사 가라는 건 줄 알고 갔더니 웬걸 갔더니 뭐가 있었다? 가뭄이 있었어요. 먹고 더 잘 먹고 살려고 갔던 땅인데 더 못 먹고 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라 했으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곧 이집트로 내려가서 결국엔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아이쿠야 하고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하나님의 끝없는 인도하심과 권면하심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세는 80의 노구의 몸에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종삼으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고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왕은 보게 되어지면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장군 삼아주시고 사울왕의 사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는데 일조했으나 저도 모르게 어떤 연유도 모르고 사울왕에게 참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것에서 저가 성공을 이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순간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야, 너의 백성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 이런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백성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주관적인 삶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에게 징계를 주셔서 7만이나 된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그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후에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의 왕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기 위한 것이고 무엇을 갖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을 갖고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왕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며 자기의 왕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왕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다윗의 행보는 달라집니다. 역대상 24장 이후에 쭉쭉쭉 나와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온 장관들과 그 나라의 수뇌부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돌들을 받아와서 그걸 다듬게 하고 땅을 다듬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린 아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모든 레위인들을 불러와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성직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불러다가 재배치합니다. 성막의 시대 텐트만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장소에서 모든 좋은 돌과 나무와 이런 것을 통해서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몰라서 모아서 제사장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문지기들을 재배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바치는 자들을 바칠 때 그를 돕는 자들을 배치하면서 자신의 왕됨을 통하여 자신의 그 왕의 권위로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통솔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야. 다 내 거야. 그렇게 자기를 잘못 안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 잘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역할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게 하고 양육하라고 그 아이의 부모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얘야 네가 왕이 되면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제일 된 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듯이 얘야 아무개야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너를 배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녀들을 자라가게 하는 또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내가 왜 이 아이의 부모가 됐는지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판단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얻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을 그가 제대로 깨닫고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환경을 동원해서 온갖 사람을 동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게 하시고 솔로몬이 그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그 부모의 유지가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아서 그가 왕으로 되어지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지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게 한 것을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더불어 주겠노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체험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자녀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부모 때보다 더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신앙의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재직의 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로 그냥 1년 혹은 2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재직의 생활을 잘 감당해서 내 이후에 이 일을 맡아서 하실 분들이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한 이어받을 자가 있다라면 그분들에게 권면을 아낌없이 하며 사랑과 또 도움과 후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앞선 재직들의 그러한 태도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당장 우리들을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면서도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직업과 사업을 통하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인의 역할, 이 사업주의 역할 혹은 이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학생의 역할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학생이라는 신분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직장생활 또 사업을 운영하고 학업을 한다라면 우리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공허와 허무가 포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너무나 그것의 욕심에 지나쳐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 내 욕심과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고삐 풀린 말처럼 뛰어가는 그런 인생의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사울처럼 말이죠. 오늘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또 열심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여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고 세상 곳곳에 직장을 통해 사업을 통해 세상 곳곳에 아주 다양한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나타내며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이루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직업과 사업과 학업을 허락하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거기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 안에서요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과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사회인이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누구 앞에서라도 그들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치가로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이르기를 다니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그가 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그가 비록 사회인이고 정치가이지만 정치가라는 직업을 갖고 사회 속에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사람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를 할지라도 그를 제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권력과 술수를 가진 자도 심지어 황제도 그를 함부로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황제가 바로가 그를 아비처럼 여길 정도의 그러한 권력과 지혜와 은총을 입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하나의 정치가로서 하나의 세력가로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요셉,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칠 때에 그 서문에 어떻게 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걸고 살라는 것이에요. 자, 주기도문 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살라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살라는 걸까요?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살라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혹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도 우리의 인생의 열정도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지혜도 온전히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사회가 굉장히 삭막해집니까? 한국 뉴스를 일단 볼까요? 물론 그들 앞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면 헤어져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오랜만에 아들이 생활비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여차저차 해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가게 계약건 때문에 그 계약이 틀어지고 그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50대의 여인이 자기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여서 분신을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차로 네 번을 들이받았어요. 벽을 뚫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주차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는가 했더니 차를 타고 와서 그 사람을 또 받아버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한국 사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nger society, 분노의 사회라는 거예요. 할 건 많고 근데 할 수 없는, 보이는 건 많은데 가질 수는 없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편리해진 사회고 풍요로워진 사회이지만 분노는 더 상승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뭐 다른가요? 아닙니다. 쳐다봤다고 총 빵. 전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전처의 처가 식구들한테 가서 총을 난사하는 일들. 여러분 백악관에 작년 한 해만 총알이 날아드는 게 벌써 몇 번이랍니다. 꼭 백악관이 잘못해서 얘기했어요. 사회가 미우니까 만만한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총 한 번 빵 쏘고 가는 거예요. 그 유리창이 뚫린 것도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들끓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이럴까요? 만족함이 없는 삶. 무엇을 어떻게 살아? 살면 살수록 재미있고 살면 살수록 피곤함도 있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달려가다 넘어졌어도 얼른 일어서 툭툭 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재밌는 것인지, 뭐가 신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 공부해서 사는 거고, 직장인은 돈 벌어야 사는 거고, 사업가는 사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어머니니까, 그냥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세월과 힘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80의 몸이었지만, 실패자의 몸이었지만, 심지어 살인자의 몸이었지만, 80살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시골의 촌뜨기 양식이었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종삼아줌에 대하여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세의 40년의 그 이후의 삶은 그 어떤 젊은이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누구로 불렀는지 나를 알아버렸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을 때, 나이 80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실패자라는 그런 경력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경력까지도 저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실 겁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누구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불렀느니라.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를 내가 오늘 불렀느니라.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도 소외함이 없이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그 역할을 맡았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방향이,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방법이,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욕으로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학교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갈 때에 장인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 될 놈이 왜 성악을 하려고 그러냐. 제가 두 가지 일을 한국에서 다 했지만 저는 성악가 길을 택해서 저 뉴욕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뒤통수를 계속 잡는 거예요. 왜 목사 될 놈이 성악가를 달라고 그러냐. 꽤나 안타까우셨는지 놈이란 말을 쓰시더라고. 점잖은 분이 아들같이 생각하시니까. 중학교 3학년 때도 본 놈을 사위로 삼으셨으니까 아들 같으시겠지요. 그 마음이 계속 저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외면을 하는데, 아유, 그러면 더 크게 들리는 거야. 그러다 저를 안내하는, 그 제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가 학교에서 공부를, 낮에는 하고, 밤에는 일을 하고 이래서, 그 일할 때에 콜택시를 이렇게 타면서 했는데, 그 콜택시를 타고 제가 뉴욕 공부한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낮에 그 제자를 기다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거기 앉아있는데 신학교에 대한 어떤 그 브로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ORU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들은 자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벌떡, 아니 생각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은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그 얘기를 듣는서 저도 모르게 벌떡 했다니까요. 뭐가 어떻게 그 다음에 됐는데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들리지 않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외면하려고 했던 음성에 점점 귀를 기울여 가니까 마음을 열어 가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똥 싸다가 일어납니까? 점잖은 사람이 제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실없이 화장실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럴 사람으로 보여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내 몸이 생각지도 않고 움직여버리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나아가리다.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것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리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을 제가 데리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언해 하는 것과 같다. 그 청년들이 많으니까 뭐 연애도 해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애인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걸 제가 들리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연애할 때 편하고 좋기만 하더냐? 때로 마음도 아프고 때로 정성도 들여야 되고 그러잖아. 편히 믿으려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힘쓰게 하고 때로는 마음도 아파보고 뭐 이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겠냐. 제가 옆에 앉은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르겠어요. 뒤에 있는 청년들까지 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허무한 인생,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따위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서 잠깐 아플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낫다니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흠씬 얻어맞고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아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라고 혀를 끌끌 찰 때 그가 툭툭 털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일을 겪어야만이 천국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간단한 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얻어맞았을지라도 얻어맞아서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툴툴 털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쭉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그런 소망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져도 발떡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 소망, 그 어떤 것도 누르지 못하는 피곤도 아픔도 상처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소망, 그런 열정, 그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며 곧 복음을 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곧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만군의 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내 보이는 것 만졌던 것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만유가 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학업 혹은 나의 가정, 나의 교회가 나의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그런 원인들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나를 세우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명을 내게 주셨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사 분별케 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비록 상처와 모욕과 반대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우리의 삶이 기쁜 열정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사업 안에서, 우리의 학업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을 오해하였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깨달아 거듭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신 역할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주님 묻습니다. 주님 어찌 살아야 할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찌 살아야 할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무릎을 치며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이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